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터키가 시리아에 있는 ISIL과 이라크 내 쿠르드 반군을 공격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성명을 내고 터키 정부의 공격을 지지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IL과 쿠르드 반군 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이 일주일 전 자국 안에서 벌어진 테러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터키는 두 조직을 모두 적으로 간주합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터키가 테러 분자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이라크 북부에 있는 쿠르드 노동자당의 본거지를 24일 밤 공격했습니다. 터키 정부가 지난 2003년 쿠르드 반군과 평화조약을 맺은 이래 터키군이 쿠르드 반군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5일 밤 아프가니스탄 경찰과 국경관리 가운데 최소한 100명이 탈레반 쪽에 투항했습니다. 2014년 말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소속 병력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 임무를 끝낸 뒤 가장 많은 수가 탈레반에 항복했습니다. 투항한 아프간 경관과 관리들은 티르가란 기지에서 탈레반과 나흘 동안 싸웠습니다. 티르가란 기지는 아프간 북동부 바닥샹 지방에 있습니다. 현지 경찰 책임자도 투항했고 항복한 이들은 기지에 있던 무기와 탄약을 탈레반 측에 넘겼습니다. 바닥샹주 책임자는 경관들이 지난 나흘 동안 탈레반과 싸웠지만 도와주는 증원군이 없었고 이들이 결국 어쩔 수 없이 탈레반에 투항했다고 전했습니다. 26일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있는 시장에서 한 여성이 자살 폭탄 공격을 감행해 최소한 15명이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공격으로 약 5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나이지리아 요베주의 주도인 다마투루에 있는 시장 입구에서 이날 일찍 폭탄이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이 공격을 주도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마투르에서는 이번 달 초 이슬람 축제인 라바나단을 마무리하던 주민들을 겨냥한 자살 폭탄 공격으로 최소한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공격도 여성이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케냐의 앞날이 갈림길에 섰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틀간의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날 아버지의 나라인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가 지난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인들이 특히 일당 지배를 끝내고 지난 2007년에 발생해 몇 달 동안 케냐를 괴롭힌 유혈 종족 분쟁을 잘 극복했다면서 케냐인들이 과거의 증오심이 아니라 더 나은 역사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케냐의 성공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부와 보편적인 경제개발 그리고 갈등을 거부하는 강력한 국가 정체성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의 민간 지도자들을 만난 뒤 현역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에티오피아를 방문합니다. 26일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 있는 자지라 호텔 밖에서 차량에 있던 폭탄이 터져 최소한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호텔에는 중국 대사관과 이집트 대사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알샤바브 반군이 모가디슈 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을 겨냥한 이번 공격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언론인들도 이 호텔을 자주 이용합니다. 현지 구급 요원들은 병원으로 20명 이상을 태워날랐고 이 가운데 1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국적은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폭발로 호텔 한쪽 면이 완전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격자들은 무너질 건물 더미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악화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에는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4시 6분입니다. VOA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 67m 높이의 발사대를 세웠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서 핵포기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 제의를 거부하면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 동창리 로켓 발사장 증축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꺾어지는 해 5년 단위, 10년 단위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고 노동당 창건 70주년 되는 해이고 지난 5월에 위성 관제 종합지휘소를 개편을 하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주적인 권리를 주장을 한 바 있거든요. 계속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에 아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부형욱 박사의 분석인데요. 북한이 서해 동창리에 로켓 발사 시설을 증축했다는 소식과 관련한 분석 들어보셨습니다. 자, 먼저 이 북한이 증축한 동창리 시설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북한의 동창리 시설이라는 것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위한 그 시설이 주요하게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이 동창리는 서해 위성 발사장이고요. 동해 쪽에도 있습니다. 동해 위성 발사장인데요. 이것은 함경도 무수단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단도 잘 알려져 있고요. 외부에는 서해 위성 발사장, 동창리 발사장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무수단리와 함께 이 서해 위성 발사장은 지난 2012년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해서 발사했다고 주장한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던 시설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동창리에 증축한 시설은 로켓 발사대입니다. 이 로켓 발사대가 기존에는 50m 높이였는데요. 지난 2013년 말부터 증축 공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2년이 채 못된 기간에 이번에 한국 군 당국의 설명으로는 67m, 17m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17m 정도 늘어난 그 발사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발사대를 증축한 것 외에요. 그 발사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관람대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포착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추진 로켓을 대형 로켓을 그렇게 발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멀리 갈 수 있는 그 탑재물을 이제 쏘아 올릴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많은 그 분석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 아니냐. 뭐 공식적으로 북쪽에서는 위성을 발사한다 그런 얘기를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다 더 큰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기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뭐 미사일이나 로켓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미사일 로켓의 꼭대기에 탄두 그를 실으면은 뭐 그냥 ICBM 같은 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인공위성을 실으면 그것이 뭐 그냥 평화적인 목적의 로켓이 되는 건데요. 그야말로 무엇을 실느냐에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창리 발사대는 지금 원래는 50m짜리였는데요. 이거를 17m 늘어서 67m로 만들었습니다. 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북한이 지난 2012년도에 그 30m 길이의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이번에 17m를 늘린 걸로 봐서 더 큰 미사일, 더 큰 로켓을 또 더 큰 탑재량을 지닌 어떤 로켓을 그 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고요. 또 북한은 이번에 발사할 로켓이 그 어디까지나 그 평화적 목적의 지구 관측을 비롯한 그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로켓을 발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일이 유력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날을 그렇게 그 전망하는 이유가 어디 특별히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 한국 당국의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으로부터 북한이 이런 그 장거리 로켓 발사와 또는 이런 중요한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면 대체로 이제 국가기념일이라든지
네.
이런 때 실시를 하는데요. 8.15 광복절 70주년이 남아 있고요. 또 9월 9일이 북한 정권 창립일입니다. 그리고 10월 10일은 노동당 창당 기념일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앞으로 한 3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그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잡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끝난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고 또 로켓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세우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15라든지 9.9절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발사 사태가 있다 하면은 10월 10일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국 정부 당국이 북한이 그 무렵해서 장거리 로켓이든 무엇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올 5월에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이 사실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적인 목적의 위성을 정해진 장소에서 필요한 시기에 계속 발사하는 것은 불변의 입장이다. 북한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예고를 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북한 당국이 그 무렵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무자들에게 위성 발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첩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언론
네.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인공위성이든 로켓이든 미사일이든 장거리 뭔가 발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번에 은하 3호를 발사했을 때의 추진 로켓 발사된 높이 그리고 이번에 이 증축했다는 그 높이를 비교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사정거리가 얼마나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나요?
네, 사정거리는 뭐 아직 북한이 발사하려는 로켓의 뭐 정확한 그 재원 또 크기 뭐 사진 이런 것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뭐 저 그 사정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그 은하 3호를 쐈을 적에요. 거의 뭐 남태평양 가까이, 괌 가까이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요. 만일 이번에 더 큰 로켓을 발사하고 더 긴 사정거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할 적에 거의 뭐 괌 정도 한 만 킬로 이상 가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 그 사진이나 자세한 재원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네, 뭐 추론이긴 하지만 뭐 만 내지 만 오천까지도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설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 본토 서부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아닌가요? 만약에 이제 미사일을 거기 탑재해서 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이 사실 그 미사일 방어망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거기에 장착된 핵탄두 위협 때문에 지금 미사일 방어 그 미 본토에 네. 여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사실 두 가지 중요한 대상이었는데 이란의 핵 공격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었는데 이란과는 지금 사실 핵 협상이 타결된 상태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도 사실 핵심적으로는 북한의 이런 장거리 미사일에 대처하는 그런 것인데 만 킬로, 만 오천 킬로까지 간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미국 서부 해안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 이론과는 달리 실제로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개발하기까지는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네.
기술이라든지 역량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입니다.
네. 또 그렇게 자전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쏘면 기후라든지 날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그 지구 궤도를 벗어났다 다시 진입하는 네. 그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견뎌야 하는
그렇죠.
그런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북한이 이런 기술까지 획득하고 완료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참 대단히 그 관심이 간 그런 그 상황인데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하는 움직임을 그 예의주시하면서 그 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그 한민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에 북한이 10월에 전략적 도발 그러니까 그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나 그 핵실험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사를 한다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10월 10일 그 당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 반응도 좀 알아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는 그 이런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당국이 그 미사일 증축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단계가 아니냐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북한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이 이번에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이 안정을 흔드는 활동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자제를 늘 촉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네. 자, 이 유엔의 안보리 결의와 이번에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위반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북한이 그 기록을 보면요. 지난 그 14년간에 약 5번. 이거는 뭐 장거리 미사일만 그 친 겁니다.
네.
98년 8월에 그 대포동 미사일부터 시작해서요. 뭐 은하 3호 뭐 대포동 2호 이런 큰 미사일만 얘기한 건데요. 그 매번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북한이 그 안보리 결의를 그 채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보리 결의 그 1718, 1874, 2087, 2094 이렇게 하면서요. 여기에 한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그 ICBM 장거리 그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모든 미사일 활동을 개발, 활동 중지 이런 거를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북한이 그때마다 그 이것을 위반하고 발사를 하고 뭐 그런 건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그 안보리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서 그 즉각 아마 그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규정에 또 기존 그 안보리 결의의 정신에 따라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북한의 장거리 그 발사 시설이 동해 쪽에도 있고 이번에 또 서해 동창리에서 또 증축을 했다고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동해에서 서해로 좀 더 그 역점을 두는 그런 그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특별히 있을까요?
정보 당국이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쪽 그 발사장의 움직임을 늘 체크를 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무수단리의 경우에는 최근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장거리 로켓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발사한 게 서해 동창리에서 2012년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대체로 그래서 서해 쪽에 무게를 두고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고 이런 활동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무수단리에서는 의외로 새로운 증축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최근에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네.
네, 그와 관련해서 뭐 한 가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말씀이 왜 동해 쪽에서는 움직임이 없고 그 서해, 그 동창리에서만 그 움직임이 있느냐 그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아마 기술적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정거리 얘기입니다.
네.
뭐냐면은 그 98년 8월에 북한이 그 대포동 미사일을 쐈는데요. 이것이 그 일본 열도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 일본이 그 대단히 그 이거에 대해서 그 붕괴를 하고 안보리에 그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일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북한이 그 작은 뭐 조그만 미사일 뭐 한 50km 뭐 이 정도 나가는 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대개 한 7천에서 뭐 만 킬로 이상 나가는 그 장거리 로켓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쓸 경우는 부득불 그 일본 열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일본의 그 영공침해 문제가 발생해서 그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은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쓸 경우에는 서해의 그 공해상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정거리도 없고 또 하나는 그 중국이나 일본의 그런 반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때는 동창리 그 기지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 일부 언론은 또 그 중국의 그 국경과 비교적 가까운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동창리 시설을 가정 외부에서 타격을 한다고 할 때 그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점을 노린 것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만약에 동창리 시설을 어떤 그 무력으로 공격을 한다고 할 때 서해는 그 수심이 얕아서 그 외부의 그 함정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런 점도 있다. 뭐 여기까지나 추측입니다만 그런 그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뭐 그런 추측들은 사실 그 뭐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그 정도가 되면은 전쟁 상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게 동해 쪽이든 서해 쪽이든 사실 전면적인 그런 그 무력 사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안전하고 뭐 이런 부분을 따질 겨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제사회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네. 크게 뭐 두 가지 갈래로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기술적 측면입니다. 북한은 북한 자신이 이미 핵보유국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뭐 헌법에도 그것을 명기해놨습니다만은 많은 그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진정한 의미의 그 핵기술을 모두 가진 그 핵국가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핵기술을 완전히 가졌다,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핵실험 또 핵물질 이런 시설만 가진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장거리 로켓에 핵탄두를 장착한 이런 시설까지 완료를 하고 핵탄두를 가져야
네.
그 완전한 핵국가로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은 그동안 뭐 핵실험 세 번 또 미사일도 여러 번 쐈습니다만은 그 핵실험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사일은 지금까지 14년간 5번 정도 그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쐈는데 대부분 그 중간에서 터지거나 재돌입에 실패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은 아직 완전한 핵국가로 볼 수 없고요. 따라서 북한이 기술적으로 완전한 핵국가가 되려면은 이런 실험을 여러 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 정치적 이유입니다. 북한의 그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은 그냥 예사로운 뭐 정치적 기념일이 아니라 북한의 노동당의 모든 지난 그 해방 이후 70년의 결산하는 하나의 행동이고요. 더군다나 집권 4년차가 되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년간 나는 이러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업적을 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국내적으로 과시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획인데요. 솔직한 얘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년간 해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이 크게 나아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중국 저 주석과 무슨 정상회담을 한 번도 한 것이 없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마 자신의 유일하게 업적을 보여주고 과시할 것은 아마 그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로켓을 쏴서 이런 것이 나의 업적이다 이렇게 하나의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단히 그 경계를 하게 될 텐데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예, 뭐 지금 뭐 지금 미사일을 또는 장거리 로켓이든 발사한 건 아니고 하니까 전부 다 이제 그런 그 일부에서의 관측을 전제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네. 뭐 유엔 안보리나 이런 경우는 아까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사실상 그 탄도 미사일 기술을 개발 이용한 어떠한 발사체 발사도 북한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그 유엔 결의를 통해서 그렇게 그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 여기에 대한 안보리의 그 긴급 회의와 여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있을 거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미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라든지 한국과는 상당히 긴장 관계에 이미 있고 또 중요하게는 중국 그 가장 그 가까운 우방이라고 하는 중국과도 지금 소원해진 상태인데요.
네.
이 북한에 대해서 그 이 북한 중국은 사실 3차 핵실험을 문제 삼고 또 북한 내부에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격 처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내부적으로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이 한반도와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은 행동을 자제해달라라는 표현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든 핵실험이든 아니면 군사연습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제를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만큼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만일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시 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맞춰서 여기에 제재에 동참하는 이런 방법에는 달리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북한과 더더욱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에 있는 그 전문가와의 한 인터뷰에서는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면 그 북중 관계는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겠나 뭐 그런 분석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오늘 첫 순서로 북한의 동창리 발사 시설 증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왜 이런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게 됐죠?
예, 그 북한 외무성이 그 밝힌 내용인데요. 형식은 조선중앙통신사, 북한의 관영 매체죠. 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 형식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논평을 한 건데요. 그 최근에 그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유일하게 남은 그 유엔의 결의를 위배하면서 핵 개발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다 말이죠.
네.
자, 이제 하나 남은 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협상과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전망 추측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북한 외무성의 그 대변인 그 발언은 바로 이런 부분을 겨냥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은 핵무력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하면서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요. 그러나 전혀 그 핵 포기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그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서로 다르다, 이란과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그런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그런 핵 포기 논의는 전혀 문의 그 관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북한 문제를 이란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제 그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이란의 문제가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이 그 이란과 자꾸 이제 뭐 비교하는 것이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일 날이죠. 그 북한 외무성 대변이 조선중앙통신과의 그 일종의 그 문답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핑계로 미국이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있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란과 다르다는 가장 큰 것은 그 한 가지입니다. 아, 북한은 자신들의 그 주장에 따르면 완전한 그 핵 보유국,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다. 그러면서 핵 보유국에는 핵 보유국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란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은 자주적인 핵 활동 권리를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한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완전한 핵 보유국이다. 그러나 이란은 중간에 아직 핵을 보유하지 않은 일종의 뭐 핵을 개발하고 있다든가 그런 그 국가이기 때문에 이 실정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또 하나 그 덧붙여질 것은 그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그 이것을 그 중간에 핵 개발을 완성하기 전에 그 협상을 해서 그 주요 6개국 유엔 안보리 그 5개국과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 협상을 해서 이거를 일종의 흥정을 해서 제재를 풀은 이런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 북한은 완전한 핵국가이기 때문에 그 핵보유국으로서 이해관계 굳이 한다면 핵 군축 같은 거는 할지 몰라도 그 이것을 비핵화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도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낸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무부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정형화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9.19 공동성명 6자회담에서 채택된 지난 2005년에 여기에 따라서 그 핵무기를 현존하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핵계획도 폐기하고 이런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협상을 통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방식의 그런 핵 협상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다. 이런 그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그 핵 포기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데 대해서는 이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순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또 유엔 결의를 통해서나 6자회담 합의를 통해서나 북한은 핵 포기를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준수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죠.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뭐 때문에 갔을까요?
네, 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국무부는 그 성김 대표가 미국과 일본의 동맹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김 대표의 이번 방문은 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이란 핵 문제 뭐 앞으로도 좀 넘어야 할 산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의회에서 또 비준이 돼야 되고 뭐 논란이 많은데 그러나 어쨌든 큰 산을 하나 넘은 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런 그 이란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자, 앞으로 북한 핵 문제는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어떻게들 보고 있는지요?
예, 그 관심은 사실 북한 핵 문제가 사실 지금 교착 상태 아닙니까?
네.
6자회담만 하더라도 지난 2008년 이후에 지금 7년 가까이 전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도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온다는 것은 북한 측의 태도가 바뀌든 아니면 미국이 이제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그 진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볼 그런 판단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북한 핵 문제의 그 진전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핵 포기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 전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존속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계속해서 뭔가 협상을 하자라는 그런 신호는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역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협상과 관련한 핵심 당사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말하자면 핵개발 국가죠. 유엔의 그 결의를 무시한 채 네. 하고 있는 북한과도 뭔가 핵 문제에서 진전을 보고 임기를 마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나선다면은 그렇다면은 핵협상 그 테이블에 두 나라가 마주앉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북한의 태도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특히나 그 변화가 생길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북한으로 초점이 단일하게 맞춰졌기 때문에
네.
좀 더 노력과 관심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남북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남북관계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한국 측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거부를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어떤 대북 제의가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한국에서 그 정의화 국회의장이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었고요. 또 한국의 국방부는 회담 제안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9월 달에 그 서울 안보 대화라는 그런 행사가 열리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그 차관급 국방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 지역의 평화와 안보 또 국방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연례 행사인데요. 이 서울 안보 대화에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두 대화를 다 거부한다고 이런 지하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거부한 그 특별한 이유가 제시된 게 있나요?
네, 북한의 그 대남 기구인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조평통이 그 19일 날 서기국 성명을 냈는데요. 그 이유로 그 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그 남한이 이런 그 국회의장 남북 국회 회담과 서울 안보대화 초청 그 의도가 그 정치적이다, 음흉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안보 대화를 벌려놓는 것은 이것은 그 두 민족 간에 그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 나쁘다, 역겹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평통은 그 남북이 이제라도 마주앉기 위해서는 그 대결 정책을 버리고 남북한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입장부터 표명해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제 북한은 그러면서도 광복 70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남측 인사를 초청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또 개성에서 1차 또 모임이 있었고요. 그러나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8.15 행사, 공동행사가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앞서도 사실 그 6.15 그 행사 관련해서 남북한 민간 차원에서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8.15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주 남짓 남았는데요. 8.15 광복절까지. 이것도 당국 간의 그런 공동행사는 아닙니다.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당국하고도 또 관계가 별로 없는데 이것도 지금 장소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의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다시 2차 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만
네.
1차 회의에서 역시 핵심적인 쟁점 이거를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열 것인지 서울에서 열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요. 그 시간이 그 임박해 있는 8.15 광복절까지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일말에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방북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러면 그것이 또 남북관계에 어떤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인데, 예정대로 8월 초 방북이 이루어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그동안 그 북한 당국이 그 이효 여사의 그 방북이 그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언론에서는 아, 이효 여사 방북이 이러다간 좀 무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뭐 이것이 취소됐다, 오지 마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그 서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 이효 여사가 8월 초에 그 국내, 그러니까 한국의 항공편을 이용해서 그 북한에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보도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좀 그동안에 좀 여러 좀 잡음이 있긴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좀 힘든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이효 여사가 아무래도 그 평양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여기 외교장관 회담에서 남북이 이 접촉할 가능성이 혹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도 이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을 했었고요.
네.
그 전에, 그리고 그 전전에 이렇게 그때도 박의춘 외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북한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외무상 수준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회담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남북 간의 외무장관이 그 조후 형식으로 가볍게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남북 관계의 진전이라든지 해빙 이거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멀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정상적인 어떤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지 않는 한 그런 가능성은 사실 한국 정부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북한이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 시설을 증축한 내용, 그리고 북한이 핵포기 불가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이 남북대화 제의를 거부하면서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장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평양 신거리라 그래요, 거기.
중부역. 예. 그땐 그랬죠. 아주 한국스러웠죠, 그때는. 비주얼로 말하자면 머리는 아주 그 스친 머리 깎고 섞은 머리.
평양 4.16 만화영화 촬영소 출신의 최성국 씨.
원도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원화가라고 하나요? 애니메이터 원화가 뭐 이런 게 다 빼앗겠죠.
서울에 정착한 지 5년이 되는 탈북자입니다.
아직 잘했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할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마음은 아주 여유롭고 즐겁습니다. 어디 내에서 누가 시키는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용의 지도하게 끌고 나가고 제가 노력한 것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시선을 받아요.
중국산 중고 컴퓨터를 수리해 팔다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 동영상을 접하게 됐고 CD 알판으로 복사해 대량으로 팔다가 함경남도 리원으로 추방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뭐든 너무 잘 나가면 안 돼요. 보이 지도원이 이 사람이 나하고 알았다면 친했다면 내가 또 이 사람도 매수하지. 근데 이 사람은 은밀히 들어와가지고 전화 도청을 걸었어요.
보위부에 갇힌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의 딸을 사로잡는 계획 연애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내 가족을 끌어내갔냐. 지금 구류되어 있는 가족을 다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결심을 합니다. 제가 그게 제 인생의 첫 연애예요. 제가 첫 연애를 아주 계획적으로 시작했어요.
또 가족의 탈북에 이어서 최성국 씨도 압록강을 넘는 북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일단 이 나라 벗어나라. 그러면 다시 한다. 벗어나라. 한국에 손도 없었고 꿈도 먹었어요. 한국에 간다는 꿈은. 꿈도 먹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중국에 왔다가 손을 잡아가지고 한국으로 간 거예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에서 내 인생의 디자이너로 살고 있다는 최성국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탈북을 하려고 리엉군에서 떠난 순간부터 아주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위험하고 죽을 뻔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시작된 계획된 탈북. 한국에 정착한 가족들의 도움으로 최성국 씨의 탈북은 거의 한 달 만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2010년 9월에 탈북해가지고 10월에 한국에 입국엔 사실 이게 한 달 만에 그 입국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만큼 제가 아주 스마트하다는 소리죠.
최성국 씨가 북한 박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4.1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의 크게 다른 생활 수준과 생각 때문이었고
당신네 실력에 해외에 나가면 자기네 나라 가면 잘 산다고 자기는 이거 일한 것만큼 버는 돈이라고 근데 도대체 일한 것만큼 받는다 아 이거 5만큼밖에 저 정도로 저렇게 그게 너무 신기했지 충격보다는 신기했지 돈이 눈앞에서 많으니까 일한 것만큼 받자 그렇게 의식 속에 있었는데 걸면서 세월이 흐르니까 자본주의가 이해되는 거예요 조금 일한 것만큼 받는다
최성국 씨가 탈북시킨 가족들이 다시 최성국 씨의 탈북을 도왔습니다
그죠 일단 제가 아주 용의주도 했고 예 네,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 그 가족분이 끌어가지고 예, 그 손으로 오다 보니까 그냥 빨리 온 거죠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북한에 살았지만 최성국 씨의 눈과 귀는 늘 세상 어디엔가 있었습니다 일본산 중국산 중고 컴퓨터를 조립해서 팔아도 받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CD알판에 구워 유통시키면서 자본주의 세상과 남조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막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자본주의를 너무 모르다가 와서 어느 날 비행기 타면 막 설레고 들뜨고 이래야 되겠는데 이거는 거의 자본주의적으로 살다가 모든 거는 다 계획 안에 섞여 있는 거여가지고 들뜨고 막 이런 거보다 끝까지 긴장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까지 긴장하는 거예요 계속 살피고 조심하고 비행기 탔을 때 그냥 비행기 탔구나 그냥 그랬어요
북한 박세상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번다는데 최성국 씨의 수완 정도면 그 어느 땅이라도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뒤 모든 탈북자들이 거쳐가는 정착교육기관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자본주의식으로 살다 온 성국 씨한테는 하나원 생활이 무지 답답했을 것 같은.
그거 그렇진 않았어요. 국정원 때는 반장하고 하나원 때는 부총무를 했어요. 이제 제가 감옥에 3번 들어갔었는데 북한에서 노동단련대라는 것도 같았고 삼촌교육도 비슷한데 근데 거기서 제가 면회도 없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장짜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앞에서 가는 사람은 힘든 거 몰라요 끌려오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원도 같고 국정원도 같아요 각각 석달이지만 부총무고 리더고 하니까 힘들 새가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탈북자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느라 답답할 틈도 없었습니다.
계속 보달프고 막 답답하고 이럴 새도 없는 거예요. 뭔가 계속 구상하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호기심이 많고 많이 배우려는 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해요.
그냥 배우자 하는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배웠고 계속 들을 소리였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좀 더 알아가는 시기였죠. 지루하지만은 않았어요.
한국 사회에 나가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생각을 하니 무엇이라도 배워보겠다는 생각이 가득 찼었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것저것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올 때에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몰라가지고. 일단 한국에 가면 내가 하던 컴퓨터 판매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근데 이게 북한에서처럼 대박 날까? 한국에는 컴퓨터 많은데 야 이게 꽤 될까? 이런 생각 계속 하면서 특별한 계획을 안 세고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 컴퓨터 판매라는 직업이 참 거의 뭐 그건 노가다 수준 뭐랄까 완전 인기 없는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그게 컴퓨터 수리도 그렇고 진짜 나 좋은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평양과 리원에서 했던 대로 사업 수완을 살려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은 곧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로구나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지인의 소개로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 가서 면접을 봐라. 그래서 거기 가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했어요. 근데 합격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죠.
하지만 최성국 씨의 첫 직장은 머릿속의 이상과는 거리가 있었고 얼마 가지 않아 그 일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죠. 그
프로그램 회사는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한 가지 일만 할 체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것도 있고
북한 땅만 벗어나면 무엇이든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이라는 조직의 틀이 최성국 씨에게는 답답한 옥쇠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월급이라는 일한 대가를 받고 보니 머릿속의 이상과 주어진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최고 5대까지 돈을 벌 수 있고 5대까지 저축할 수 있다. 나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결혼을 하면 자식들 학원 보내고 이거 정말 힘들 거야 왔다. 뭐 이런 걸 100% 상상할 수 있고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다. 야 이게 진짜 싫어요. 야 한번 태어난 거 노력해보자 좀. 내가 좀 나답게 날 경영해보자. 좀 이런 생각.
내가 나를 경영해보자. 말은 정말 근사하고 멋져 보이지만 남들이 힘들게 들어가는 직장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북한은 또 한글 시스템이 아니고 영문이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거 컴퓨터 용어는 부담 없이 다 통했어요. 그냥 다 이해하고 얘기하고 돼야 되고 하니까 간첩 아니냐고 북한 사람이 어떻게 컴퓨터를 하냐고 그 말 들을 때마다 화나죠. 아니 북에 컴퓨터 왜 못하냐고.
북한 사람들은 무조건 한국 사람들보다 부족하거나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이 싫었습니다.
고객들을 상대하는데 대화가 좀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리고 다시 저희 이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까 한 사람이 그 회사 사람, 전화한 사람이 그 회사 사람 맞냐? 아이고 보이스피싱 아니냐? 막 이렇게 또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해도 최성국 씨의 북한 말씨 때문에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또 심하게 또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을 교육시키다 보면요. 그걸 한 번에 이해하면 그건 전문 프로그래머죠.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쭉 설명하면 자기가 이해 안 되면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것처럼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받아본 사람은 정말 심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안 되냐. 정말 고치려고 노력하고 아나운싱 교육도 받았어요. 이 말을 좀 고쳐보려고.
아무리 한국 사람들처럼 말을 해보려 노력은 했지만 30년 넘게 살아온 고향 말씨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KBS 아나운서분이 와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교육을 줬죠. 주마다. 저 근데 대화는 언제면 거치냐 하니까 당신 나이에 10년은 있어야 된다고. 어린 나이에 온 애들은 빨리 고친대요. 근데 30대에 와가지고 그렇게 빨리 못 고친다고. 26, 뭐 이때 와서부터 힘들대요. 어쨌든 그 고치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부대끼며 살아갔던 고향 북한 사람들과 친절하고 예의 바른 듯 하면서도 왠지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과의 직장 생활이 무엇보다 답답하고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처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북한은 인터넷도 없고 그런 게 인터넷 없는 게 사람한테요. 얼마나 사람의 문화를 바꿔놓고 생활 패턴을 완전 바꿔놔요. 인터넷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이 없으니까 사람들끼리 대화로 즐겨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그 19금 이야기가 최고예요. 북한에서는 다른 이야기하면 잡혀가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이야기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인간생활은 이야기해야 되고 하니까 인간생활 이야기하다 나면 가난을 이야기해야 되고 가난해서 살기 힘들 때 이딴 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잡혀가거든. 사회주의 김일성이 이끄는 사회에서 어? 살기 힘들다는 그거는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즐기려고 19금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할 수 없이. 근데 여기서 19금 이야기 하니까 하면 완전 뭐지? 이상한 사람, 변태.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깊게 하고 뒷소리를 잘하고 이러는데 그 북한에서는 누구 뒷소리를 잘하고 거기서 스트레스 확 풀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뒷소리 어디서 하냐 했더니 인터넷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댓글이고 뭐고 알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거 인터넷 접할 수는 있어요. 정말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평양이 고향인 탈북자 최성국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 무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차례로 방송됩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